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이동식 로켓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의 외교와 국방 관리들은 로이터 통신에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돈의 5개 기지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운반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사대들은 현재 공중감시를 피하기 위해 은폐돼 있으며 아직 무장돼 있지는 않지만 2, 3일 안에 로켓포 발사가 가능하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베트남 외무부는 그 같은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움직임은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돈의 7개 인공섬에 군사력 증강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 군 전략가들은 중국이 이곳에 활주로와 레이더 등 군사시설을 건설해 베트남 남부와 남해 섬들에 대한 방어력이 점차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메블리트 차브소울루 외무장관이 오늘 시리아 사태 해결 논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앞서 러시아를 방문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뒤이은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 뒤 터키와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역관계 재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이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목표량을 회복할 것이며 전세기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천연가스관 건설을 준비 중이며 터키의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상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어제 리비아 시르텐의 ISIL 거점에 8차례의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리비아 통합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달 들어 ISIL을 겨냥해 모두 28차례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ISIL과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리비아 통합정부군도 전투에서 확고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총기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인들의 총기 보유권을 인정한 수정 헌법 제2조를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신의 성향에 맞는 대법관들을 임명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록 수정 헌법 지지자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후보의 이 발언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폭력을 암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자신은 정치적 운동을 언급한 것이라며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브라질 상원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오늘 아침까지 탄핵 재판 개시 여부를 놓고 밤샘 논의를 벌인 끝에 표결에 나서 찬성 59대 반대 21로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말쯤 실시될 최종 탄핵 표결에서 전체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진하게 됩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 대회 나흘째인 어제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 사냥에서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남자 수영에 출전한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200m 접영과 800m 자유형 개영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해 두 개의 금메달을 더 얻었습니다. 펠프스는 이로써 개인 통산 2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자 수영도 케이티 레데키 선수가 어제 200m 자유형 결승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따내 앞서 400m와 함께 이번 대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 역시 단체전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해 올림픽 대회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밖에 한국 펜싱의 박상영 선수는 남자 에페 종목에서 한국의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쪽이 여러 가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동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이 무산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미국인 억류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지 반년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때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공단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개성공단 내 생산설비에 손을 대지는 않고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저지른 잇단 대형 도발들이 원인이 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 사흘 뒤인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다음 날인 11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공단 내 한국 측 인원을 추방하고 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끊었고 그 때문에 공단 내 식수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 일부에선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가동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핵과 미사일 도발을 했고 그 앞으로도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북쪽이 여러 가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동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중단이 입주기업들의 피해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현재 한국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금으로 남북경협보험금을 포함해 3,400억 원, 미화로 약 3억 1,200만 달러가 지급됐고 2억 2,9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대출과 3억 3,7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 다양한 금융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원이 아닌 확실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정책 전환에서 비롯된 피해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업체들의 피해를 정부가 메꿔야 한다는 게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지난 정책에 따라서 투자한 기업들이 좀 원치 않는 피해를 보게 됐으면 그거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해라. 그 법이 없어서 그 보상을 못할 것 같으면 입법 보완을 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게 그 헌법 규정에도 맞고 자본주의 상식에도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통해 입주업체들로부터 신고받은 8억 6,400만 달러를 전체 피해 규모로 잡고 있지만 고정자산의 장부가와 실질가치 사이의 차액, 영업상 손실 등을 포함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큰 13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13년에 개성공단 가동이 5개월 중단됐을 때도 재가동이 되면서 보험금을 반납했지만 업체들이 장기간 방치했던 설비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이에 대비해 마련된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업체들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 신청서를 11일 또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기섭 위원장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공장 설비 방치가 장기화하면 거의 못 쓰게 된다며 북한 측 근로자 임금 정산과 원부자재 회수 등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라도 공단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세 차례 방북 신청을 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모두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한편 오늘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 6개월을 맞아서 공단 입주 기업을 방문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홍 장관은 경기도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영이너폼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잘 참고 견디며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안보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지만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 중국이 성명 채택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9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9일 오전을 시한으로 하는 침묵 절차를 통해 언론 성명 채택을 시도했지만 이의를 제기한 이사국이 나타나면서 실패했습니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VOA에 지난 4일부터 계속 연장되는 방식으로 이어져온 침묵 절차는 9일을 끝으로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침묵 절차는 안보리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정 기간 반대가 없으면 이사국들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로 최초 4일 오후 8시로 시한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한 이사국이 나타나면서 5일 오전 10시로 연장됐던 이 절차는 9일까지 몇 차례 연장을 반복했지만 결국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침묵 절차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등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노동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난 3일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9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과 19일 노동미사일 등 세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시킨 언론 성명을 낼지 여부가 주목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 무산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노동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 성명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지만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가 언급한 일부 이사국은 안보리 언론 성명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문안을 넣자고 요구한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문제 삼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 2270호 등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데 동참한 만큼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주도로 북한의 지난 3일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여기에 사실상 사드를 시사하는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탄도 요격 미사일 거점을 배치해선 안 된다는 문안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성명 채택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지난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스커드 노동미사일에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까지 안보리 대응이 무산되면서 중국의 트집으로 안보리의 무기력 상태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중국이 지난달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발생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드 반대 공세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미중 패권 경쟁에서 수세적인 상황이라며 중국의 행보엔 사드 문제만큼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은근슬쩍한 그러면서도 아프게 하는 제재가 사드 배치가 확정되고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중국이 나름의 아프게 하면서 그러나 중국을 욕하지 않는 저강도 제재잖아요. 저강도로 대북성명 이런 데서 이제 딴지를 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한국을 계속 좀 아프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역시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와 비난은 중국 내 정치적 또는 대외 전략적 이유로 예상됐던 당연한 수순이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이 기존에 북핵 불용 원칙과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계속 독려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지난 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성명 채택 무산과 관계없이 앞으로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국과 외교적 협력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미국인 억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9일 북한이 억류 미국인 두 명의 영사 접견을 오랫동안 차단하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Despite official claims that U.S. citizens arrested in the DPRK are not used for political purposes, it is increasingly clear from its very public treatment of these cases that the DPRK does just that.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북한은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지난 3월 2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5개월 넘게 영사 접견을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억류 미국인 김동철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체포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스웨덴 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2년 11월부터 2년 넘게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에게 4개월 동안 영사 접견이 차단됐던 전례와 비교해도 억류 미국인에 대한 북한의 처우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이 같은 상황이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강조한다며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This underscores the risk associated with travel to North Korea. The Department of State strongly recommends against all travel by U.S. citizens to North Korea.
또 북한 여행을 고려 중인 모든 미국 시민은 국무부가 게재하는 북한 여행 경보를 반드시 읽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5월 갱신한 북한 여행 경보에서 지난 10년간 적어도 14명의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됐었다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경제개발구 14곳을 지정했죠. 그런데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부 진행됐던 투자 상담마저 지금은 끊긴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사업의 핵심 요소인 외부 투자 유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한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주변 정세가 나빠지면서 경제개발과 관련한 모든 것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그 외국 기업 유치는 거의 뭐 제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말까지 그래도 상담은 많이 해왔습니다. 외국 기업과 특히 이제 중국 기업과의 상담은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는데
이물출 교수는 4차 핵실험 전까지만 해도 중국 국경과 가까운 북한 지역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의 그 국경에 가까이 있는 그 개발구, 예를 들면 무봉 경제개발구라든지 온성섬 경제개발구 이런 쪽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 개발 계획이 수립도 되고 또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제사회 그 대북 제재 조치, 특히 이제 중국이 참여한 이 제재 조치 이후 움직임이 거의 중단되었다.
북한과 중국 경제 전문가인 애덤 캐스카트 영국 리즈 대학 교수도 이물출 교수와 같은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But in general, we don't see a kind of a rapid move forward with all of these. Certainly not the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경제 개발구 활성화 그리고 이에 필요한 외부 투자 유치에서 전체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4개 경제개발구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듬해인 2014년 신년사에서 경제개발구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텔레비전의 보도입니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온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개건연구원은 경제개발구 건설이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Like the special economic zones is one of those issues. The need to diversify trade with other countries than China.
교역 상대 다양화, 지하 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비롯해 경제 개발구 지능이 북한 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 개발구의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의 개발구별로 살펴보면 먼저 북한과의 무역 거점인 중국 단둥과 마주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경우 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카트 교수입니다.
Moves forward with China's help and with China's investment in outside of Sinwiju, right across from Dandong, is still very much dead. It's not really moving anywhere.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 신의주 쪽으로의 투자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캐스카트 교수는 그러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 경제 개발구에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을 드나드는 기업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와 가까운 황금평 유화도 경제지대에 사무실을 연 타이완 기업인 피터 펜 씨는 BOA에 개발구가 아직도 황량하다고 전했습니다. 입주한 곳 주변이 여전히 농사짓는 땅이고 기반시설이 없어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머지 경제개발구들의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개발구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은정 첨단 기술군은 여전히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고 원산 금강산 관광 특구는 외부 투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때 활기를 띠기도 했던 라선 경제 특구도 지난 2013년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고 BOA에 전했습니다. 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미한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경제 개발 구도를 찍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 개발구가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교수입니다.
I think the biggest problem is political, which is the question of the skepticism of the rest of the world and the imposition of new sanctions.
해거드 교수는 북한의 핵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외부 투자를 유치해 경제 개발구를 살리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구상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개원연구원도 불안한 주변 여건이 투자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if anything, the H-bomb test is just another event in a long chain of events where North Korea sends an image to potential investors.
핵실험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은 투자 유치에 치명적이란 것입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개발구 규정을 정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외부 투자를 끌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현지 사정에 밝은 일본 주간 동양경제의 후쿠다 케이스케 부편집장도 북한이 경제개발구에 필요한 외자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성공할 가능성 좀 더 지켜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으로 둘러싼 전제적인 환경이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외적인 환경이 호전하지 않는 한 외자를 필요한 경제 특구 건설은 어려움으로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질 교수는 북한의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도 투자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처럼 경제 개발구의 도로나 전력, 상하 수도망 같은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라진 성봉 경제 특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8개의 경제 개발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곳은 올해 초 폐쇄된 개성공단이 유일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담배와 한국산 전자제품을 밀수하다가 적발돼 추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밀수를 하다 방글라데시에서 추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추방 통보를 받은 인물은 다카 주재 북한 대사관의 한선익 1등 서기관입니다. 데일리스타 등 방글라데시 현지 언론과 AF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8일 한 서기관에게 외국산 담배와 전자제품 등을 밀수하려던 책임을 물어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방글라데시 세관조사정보국은 이달 초 북한 대사관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여온 컨테이너에서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외국산 담배 8만여 갑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만든 LED 텔레비전, 에어컨 등이 들어있었으며 이들은 현지 가격으로 미화 4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서기관은 이들 물품을 들여오면서 음식과 음료로 신고했지만 현지 세관이 화물을 조사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샤히둘 하크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은 AFP에 추방 통보 사실을 확인하면서 외교협약 위반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을 데려갈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서기관은 8일까지 방글라데시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크 외교장관은 한 서기관이 실제 떠났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북한 외교관이 밀수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북한 대사관의 손영남 1등 서기관은 미화 170만 달러에 이르는 금 27kg을 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됐고 2012년에는 또 다른 북한 외교관이 포도주를 밀수한 혐의로 12,70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북한이 운영하는 다칸의 한 식당이 허가 없이 포도주와 의약품을 팔다가 정부로부터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영국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공부할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되면 1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4명이 이 장학금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가 지난 8일부터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18년도 쉐브닝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8일이며 내년 3월과 4월 중 면접을 거쳐 5월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사람은 학비와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받아 내년 9월부터 영국 내 유명 대학에서 1년 동안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쉐브닝 장학금은 영국 외무장관 관저의 이름을 딴 영국 정부의 장학 제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잠재적 미래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1년 동안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017-18년도 장학생으로 북한 외에도 전 세계에서 약 1,8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1983년 시작된 이 장학금을 통해 전 세계 4만 6천여 명이 영국에서 공부했고 이후 정치와 경제, 언론, 정부, 종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2011-12년도 장학생에 북한 과학원 출신의 김경민 씨와 김일성 대학 교원 출신의 김지현 씨가 선발돼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각각 국제법과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또한 2014-15년도 장학생에 평양과학기술대학 석사 출신의 배용혁 씨와 이춘성 씨가 쉐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금융과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2011년부터는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별도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라진항을 경유해서 중국 상하이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라진항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6일 중국 국적 화물선 슌싱호가 북한 라진항을 출발했습니다. 중국 훈춘시 항무국은 목재 1,000톤을 실은 3,700톤급 슌싱호가 이날 라진항을 출발해 9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훈춘에서 출발해 라진항을 거쳐 상하이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항로는 지난 2015년 6월 11일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항해는 지난 3월 18일에 제12차 항해로 이번에 약 5개월 만에 항해가 재개됐습니다. 훈춘시 항무국은 특별한 국제정세에 대응해 5개월 동안 운송을 중단하고 항해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가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훈춘시 항무국은 라선시 경제합작국가협의회 해당 항로의 운영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훈춘시 항무국에 따르면 지난 9차 항해까지 컨테이너 455개와 화물 약 5,600톤이 운송됐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동해 쪽 출구가 막혀 있어 북한 항구를 빌려 동해로 진출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특히 훈춘에서 멀지 않은 라진항을 현지 물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수송 사업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철도 전문지 구독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을 상하이에서 배로 라진항까지 수송하고 이후 열차편으로 두만강 하산 경계를 통과한 뒤 모스크바까지 운반하는 사업도 계획돼 있습니다. 북한 항구의 중요성은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로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올해 상반기 북한에서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영유아 2만 명을 치료하고 또 영아 약 17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는 어린이 17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예산 부족이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초 북한 내 149개 지역에서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영유아 2만 명을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 북한 인도주의 지원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6월까지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양, 위생, 건강 사업을 펼쳤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5배 확대했다며 영유아 155만 명에게 비타민 A를 나눠주고 임산부와 수유모 20만 7천 명에게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어린이들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가뭄으로 2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35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올 상반기 1살 미만 영아 16만 8천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지만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의 경우 영양실조까지 겹쳐 감염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내 94개 지역에서 폐렴 등 중증 질환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약품을 전달한 것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역시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양의 70%만 지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아동을 포함한 25만 명에게 식수와 요리, 개인위생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수질정화약 320만 정, 정수기 필터 220개, 비누 11만 5천 개를 제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백신 보관 설비를 확충해 현재 40%가 넘는 예방접종시설에서 가동 중인 것 역시 올 상반기 주요 실적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대북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6월 30일 현재 400만 달러를 확보했다며 올해 책정한 1,800만 달러의 2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의 긴박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유니세프는 7월 현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 1,1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만 명이 18세 이하 어린이라며 올해 안에 어린이 170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남한과 북한 여자 체조 선수가 나란히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올림픽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 리우올림픽 여자 기계체조에 출전한 한국의 이은주 선수가 지난 4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북한 대표인 홍은정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연습 도중 만나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각국 언론과 트위터 같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체조 선수들이 잠시나마 남북한을 뭉치게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남북한은 휴전협정이 발효 중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국경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선수는 매우 현대적인 방법으로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올림픽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남북 관계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더욱 경색된 상황이라고 소개하며 두 선수의 사진은 올림픽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폭넓은 찬사를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ESPN도 남한과 북한 체조 선수들이 올림픽의 정신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유라시아 그룹의 이안 브레모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우리가 올림픽을 하는 이유라는 설명과 함께 이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9일 현재 2만 번 이상 리트윗되고 마음에 든다는 표시를 한 사용자도 2만 1,000명을 넘는 등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데일리스타는 9일 핵 문제로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두 선수의 화합은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홍은정 선수가 북한으로 돌아가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은정 선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북한 여자 기계체조 선수가 메달을 딴 것은 홍 선수가 처음입니다. 홍 선수는 4년 전 런던올림픽 때는 북한 체조팀에 대한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징계가 풀린 2013년부터 다시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홍 선수는 지난 7일 열린 도마 예선에서 2위를 차지하며 14일 열리는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민간단체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찬반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제기됐을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찬반 토론이 중점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알찬 자담이...
9일 서울의 한 사찰 회의실. 한반도 평화통일 불교실천 기획단 주최로 사드 한반도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 가운데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안보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한반도 평화통일 불교실천 기획단의 상임단장인 법응 스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재건해서 당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좀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요.
기조 발표는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전 부원장이 맡았는데요. 이서행 교수는 한국은 현재 무수단에 대한 방어수단이 전무한 상태라며 사드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방어적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내에서 떨어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이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나라를 지켜줄 방어적 무기를 놓고 극단적 반대를 벌이는 님비적 사고, 지속적인 반국가적, 이질적 어떤 세력까지도 세력의 운동까지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 정부의 무결한 현상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속죄없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서행 교수는 또한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찬반 모두 선택과 판단 이전에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사드 배치 이후 변화될 한중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드 배치 후에 한중 관계 끊임없이 생길 것은 균열이 생길 것은 확실하지만 이제 한중 양국은 미래를 위해서 현실 직시하며 공동 위협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여서 대북 핵 방지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임을 강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서행 교수의 기조 발표에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사드 배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 엄청난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북핵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신뢰할 만한 방패인가. 군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은 한미연합전략 관점에서 볼 때 평택권입니다. 평택에는 캠프 험프리가 있죠. 그 다음에 오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오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유사시 방어하는 게 굉장히 이제 국가 전략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성주에 배치하면 여기가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국방부는 얘기를 하는데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주에서 평택공까지가 1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200km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km 반경을 쫙 그려갖고 반경 200km 안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은 다 안전해진 것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최대 사거리가 200km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최대 사거리하고 유효 사거리도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200km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요격 보다가 올라가면 지표상의 방어 지점 거리는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또 이제 유사시의 중요한 방어 지역이 부산 경남권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성주에 배치하면 여기를 방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그 성주 사드기지의 요격 범위의 미사일이 지날 때 고도 40에서 150km 사이로 날아갈 때 이때는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걸 회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높게 쏴버리면 됩니다.
반면 김기호 경기대 교수는 사드 배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자기 지역을 이렇게 우산 같은 거 우산. 비 올 때 내가 나 안 맞으려고 우산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사드는 고척 야구 도움 구장이라고 이 안에 수천 개의 우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사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지금같이 사드가 없다. 여기 지역만 지키는 우산을 가지고 패트리어트 수천 발 가지고 있어야 간신히 막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머리 위에서 1초나 2초 만에 그 사드 한 개 포대가 더 지금도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인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사드 배치는 헌법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한반도 평화통일 불교 실천기획단은 앞으로도 통일을 위한 불교적 이론을 개발하고 남북한 전통문화 및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폭염의 고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더위가 뭐 그야말로 절정을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한낮 기온이 38.2도까지 올라갔군요.
네. 더위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디가 더 덥다, 덜 덥다가 아니라 전부 다가 더 더운 곳입니다.
네.
경주 38.2도는 올 들어서 최고 기온이고요. 인근에 있는 경북 영천이 36.9도, 대구 35.4도. 오늘은 영남 지방에 그냥 폭염의 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서울의 공식 낮 최고 기온은 34.8도였는데요.
네.
내일 더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올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1,000명을 넘어섰다는 오늘 이 폭염에 정말 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이면 그야말로 그 옆 사람의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마저도 좀 힘들 때가 있는데,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인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수요 시위가 또 열렸군요.
네네. 1992년 1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정오에 서울 중학동 그 일본 대사관 터 앞에서 열리고 있는 수요 시위입니다. 내려쬐는 폭염 속에서도 오늘도 2,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수요 시위가 진행됐는데요.
네.
뭐 2002년 3월부터 단일 주제로 개최되는 집회로는 세계 최장 기간 집회를 기록했습니다. 그
네.
이후로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오늘은 1,243번째 집회였습니다. 아, 또 오는 14일이 제4차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데요.
네.
이날을 기념으로 한 세계 연대 집회를 겸한 자리로 오늘 시민단체 회원들, 위안부 할머니, 방황을 맞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또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90살의 김복동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시민들 앞에서 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공개 증언을 통해서 최초로 자신이 그 위안부 피해자였다. 이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을 계기로 이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네.
한일 양국의 지난해 12월 28일에 합의한 그 내용은 무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하루 앞서서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치유 화해 재단과 관련해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회의 결과는 아직 그 발표되지 않은 것 같군요.
맞습니다. 그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언급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예.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양국이 상당 부분의 그 의견 조율을 마쳤고 정부의 결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양측이 생각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언론에서는 그 사실상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의 용처가 최종 합의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재차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이 공관의 안전과 위험에 위험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한국 측에서는 관여할 사안은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우 올림픽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승전보가 하나 전해졌군요. 금메달 하나가 추가됐네요.
네. 올림픽 최초로 펜싱 에페 부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거뒀습니다.
네.
한국의 펜싱 선수단이 모두 17명인데요. 이 중에 막내인 21살 박상영 선수가 거둔 쾌거입니다. 이 처음 나온 올림픽 무대에서 세계 3위의 그 베테랑 검객 헝가리의 게자임레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땄는데요.
네.
이 박상영 선수의 경기 영상과 관련 보도가 하루 종일 반복되다시피 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싶어서 인터넷을 들어갔는데 이거 해외에서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가요?
예, 네. 기적 같은 금메달이었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세계선수권대회는 2년 전에 처음으로 출전을 했었고요. 올림픽은 데뷔전입니다. 첫 출전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33년이나 된 경력의 베테랑 선수를 이길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예.
이 선수 박상영 선수의 첫 경기가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시작됐는데요.
네.
32강부터 시작해서 16강, 8강, 4강 결승전까지 기라성 같은 검객들을 제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예.
특히 결승전에서는 10대 14로 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수가 15대 14로 금메달을 따냈던 과정은 정말 아슬아슬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다가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였는데요.
예.
각본 없는 드라마다. 운동을 하고 오라 그랬더니 영화를 한 편 찍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이 박상영 선수의 그 기적 같은 금메달 쾌거를 칭찬했던 중계방송 진행자들의 코멘트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 며칠 금메달 기대주들의 잇단 탈락에 메달 행진이 좀 주춤했는데 다시 펜싱 금메달로 활기를 되찾았겠군요.
예, 앞으로 있을 경기에 대해서 기대가 또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밤 9시부터 뭐 사격 남자 50m 권총 예선 경기가 시작됩니다. 여자 펜싱, 개인 마장마술, 남녀 유도 등 밤새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예.
특히 내일 새벽 4시에 멕시코의 축구 경기가 또 펼쳐집니다. 한국이 조 몇 위로 본선에 진출할지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밤도 한국에서는 밤을 새면서 잠 못 자면서 텔레비전 앞에 머물 사람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요즘 이래저래 주무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림픽 네네. 보시느라고 이제 시차 때문에 새벽에 하는 경기도 많으니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에 무리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
한밤중에도 식지 않은 열기에 잠을 자지 못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열대야 후유증이 있고요. 보고 싶은 경기를 기다리느나 또 경기 결과가 궁금해서 잠을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그 올림픽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밤과 새벽에는 눈이 초롱초롱했던 그 올빼미족들이 낮에는 또 눈빛이 퀭해지는 올림픽 좀비가 됐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한 인터넷 포털 취업 사이트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10명 중에 6명이 요즘 이런 증상을 갖고 있다고 답을 했답니다.
그렇군요. 한국과 브라질의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 시차가 만들어낸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 것 같군요.
네네. 대부분의 경기가 한국 시각으로 저녁 뭐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쯤 시작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시각까지 경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을 따냈던 그 양궁 경기도 새벽 내내 진행이 됐고요. 그 금메달을 추구한 박상현 선수의 펜싱 경기도 어젯밤 11시 넘어서 오늘 아침 6시가 다 되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밤새서 경기 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고 또 그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싶은데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네. 낮에 멍한 상태로 있을 때가 있다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이야기가 뭐 요즘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들 경험해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체력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늦은 밤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어김없이 이 먹을거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닭튀김에 맥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렇게 이 늦게 먹는 야식은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런 음식 대신에 신선한 과일이나 비타민을 좀 보충하고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몸을 쭉쭉 펴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만성 피로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의 열기로 잠 못 드는 한국 스포츠 팬들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는요. 일본 도쿄에서 첫 여성 도지사로 선출된 도이케 유리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최대 우익단체 일본회의 소속의 정치인, 또 유명한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 출신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이케 유리코 신임 도쿄도지사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